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넷이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삭이 태어나고 자라서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잔치가 벌어지는 이 좋은 날에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사라가 보았습니다. 사라는 분노하여서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낼 것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게 되고 이 사라의 요구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이 근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내게 이른 대로 하라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이 지니고 있는 의미는 사라가 낳은 이삭과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 두 아들의 저변에 깔려있는 상속권에 대한 갈등이 표면화된 것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한 가정을 온전히 잘 다스리지 못한 아브라함의 무능력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훨씬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3쪽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소아시아 남부 갈라디아 지방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이들에게 가르친 것은 분명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많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 복음을 믿었고 교회가 부흥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도 바울이 듣게 된 갈라디아 교회의 소식은 암울한 내용이었습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미혹된 내용을 가르쳤고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 미혹된 내용에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버리고 율법 아래로 다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들을 미혹했는가?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은 예수만 믿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 외에 구약에서 약속한 율법의 내용들을 순종해야 따라야 마침내 의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든지 절기를 지킨다든지 대표적으로 할례를 받아야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한 분명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신득의, 사람이 의에 이르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과거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하여서 그가 어떻게 의로운 자리에 서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하나의 증거로 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만한 이유나 조건, 열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정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기인하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증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이하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은 심판과 사망으로 결과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속량하셨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자유케 되었고 또 이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는 모든 자들에게 아브라함이 받은 복과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주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5장 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5장 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네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령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오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갈라디아서 4장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입니다. 이스마엘과 이삭 두 사람은 다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두 아들에게 분명하게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의 여인인 하갈에게서 태어나 종의 신분을 이어가고 있는 이스마엘이고 또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인 사라에게서 태어나 상속자로 세워진 이삭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삭은 약속을 따라 낳고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낳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자식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아브라함이 사라의 권유를 받고 하갈을 통하여서 얻은 아들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이라 함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수단을 동원하여서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스마엘은 자기 뜻과 자기 열심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반면에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이나 사라에게 자신들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조건에 묶여 있을 때에, 그리고 아이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소원이나 소망을 다 내려놓은 그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주신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약속의 아들로 받은 것이죠. 구원,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죄 아래에 있을 때에는 그것이 바로 저주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이 저주는 심판과 사망으로 귀결되고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 구원의 자리를 찾아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 아래에 있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내용이지만 그러나 결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죄로 인하여서 사망의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끌어내신 하나님의 작정과 은혜의 섭리, 우리 인생에 대한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바뀌게 된 것이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의 생애의 예에서 보듯이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니 믿음 있는 자이니 믿음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평가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생애에 그렇게 찾아오셔서 일을 하시는 것,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구원으로 은혜로 주어지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 전에 국내 전도부 그 사업부의 일환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교회에 여름 성리학교 지원하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청년 교사들을 훈련시키고 그들과 함께 서해에 있는 안마도라고 하는 섬에 찾아갔습니다. 거기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여름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나누고 또 축구도 하고 또 섬이니까 바닷가에 나가서 물놀이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아주 좋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일정이 마치고 이제 섬에서 나와야 되는 날 이른 시간에 배편이 잘 준비되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선착장에 나갔습니다. 나가서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배 나가죠? 예, 나갑니다. 예, 오늘 나가는 배 몇 시에 들어옵니까? 저기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있다고 하는 데를 쳐다봤더니 마른 갯벌 위에 큰 배가 옆으로 누워있는 겁니다. 저 배를 타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는 바닷물이 들어오면 배가 서게 되어 있고 그러면 우리가 저 배를 타고 나가는구나,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마음으로는 정말 이 섬에서 나갈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들어와서 짐을 정리하고 배 시간에 맞춰서 나왔습니다. 그럴 수 없는 것 같이 바닷물이 들어와서 차 있고 갯벌에 누워있던 배는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바로 서서 배 탈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인데 그때 머릿속에 생각났던 한 문장이 계속 되뇌이고 지금도 분명하게 생각이 납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제일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은혜가 밀고 들어오면 무엇이든 바로 서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큰 배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은 바닷물이 들어오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그 배를 세운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바닷물이 들어와야 그 배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바닷물이 들어오는 것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천명, 만명 서서 그 막아선다 하여도 그 바닷물이 밀고 들어오는 것을 막아낼 수 없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그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저항하는 것 같아도 우리가 한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기적이 있다라고 하는데 제일 큰 기적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으려면 여러 내용들에 대한 인정과 거기에 대한 수긍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내가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나 스스로는 구원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 이 구원은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것, 이 모든 사실들이 믿어져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이 없이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것, 그래서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우리의 생애에 꿰뚫고 들어와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고백을 하도록 만들어내셔야 우리가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의로워서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고 그의 인생에도 수많은 실패와 잘못과 그리고 잘 못하는 것과 망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너 왜 믿음을 갖지 못하느냐라고 추궁하시거나 나무라시는 것이 아니라 매번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설득하시고 그리고 그 설득을 통하여서 마침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항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같은 약속 안에서 부름받고 있는 우리의 생애에 우리를 그 아브라함이 받는 복과 같은 자리에 세우셔서 아브라함이 이제는 그 하나님을 바로 알아 믿음이 아니고는 다른 고백을 할 수 없는 자가 되었듯이 우리에게도 그 믿음을 고백하는 자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담아주셔서 우리를 바꾸어 내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살게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담은 늘 하나님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거룩과 성결의 내용,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이 죄를 씻어내는 일에 몰두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이 내가 순결한 모습으로 내가 정결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어떻게 더러운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가? 이게 있어가지고 늘 전전긍긍하고 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죠. 하나님 그러지 말랍니다. 우리에게 죄가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면 저주와 심판과 사망에서 헤어서 나올 수 없는 그 모습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깨끗할 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순결할 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되는 건 그 부르심에 대한 감사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하나님의 택한 자녀, 은혜의 자리에 세워진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것에 맞는 즐거움, 기쁨, 이건 누리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이 우리에 대한 제1의 목적입니다. 저희 큰애가 한 3살쯤 됐을 때 그 엄마 설거지 도와준다고 설거지 하겠다고 나선 적이 있었어요. 키가 작으니까 싱크대 위에 올라가서 그 위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설거지를 막 하는 겁니다.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저와 아내는 야, 벌써 아들 덕을 보는구나. 우리 아들 효자네. 훌륭한 아들을 둬서 엄마 아빠는 너무 기쁘다. 박수도 치고 사진도 찍어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더 신나가지고 막 설거지를 하더니 설거지 마치고는 스스로 너무 뿌듯해하면서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그릇 다시 다 꺼내서 닦아야죠. 그게 깨끗이 닦아졌겠습니까? 3살짜리가 했는데 다시 다 꺼내서 다시 닦고 다시 헹구고 비눗기 덜 헹궈진 거 다시 하고 일이 2배, 3배로 늘고 훨씬 번거로워졌죠. 그러나 기쁩니다. 근데 뭐가 기쁠까요? 이제 여기서 나눠지는데 물론 아이가 엄마 돕겠다고 나선 것이 기쁘고 대견합니다. 그러나 훨씬 본질적인 근본적인 기쁨은 무엇입니까? 그냥 그 애입니다. 그 애예요. 내가 사랑하는 아이,
내 사랑의 대상, 다른 이유나 조건을 붙여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아이, 내가 사랑하는 아이, 그걸로밖에는 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신 것은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제1 목적이에요. 물론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실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항복시킴으로 인하여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시고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다른 반응을 내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야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만들어지지 않고 준비되지 않았는데 무조건 그를 매개체로 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제 일이었고 그 다음에야 그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나 자신이 제 일의 관심의 대상이십니다. 사랑의 대상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나를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언약의 자손, 약속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를 그 앞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애에 간섭하시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수많은 실패와 잘못과 그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잘못했다 나무라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떤 역사를 하였느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우리를 설득하시고 그리하여서 우리 안에 믿음을 반응하도록, 믿음을 발휘하도록 일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를 바꾸어냅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돼. 이게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아니면 하는 고난이나 고통, 실패와 좌절, 절망, 공포, 슬픔이라는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과 묶여있는 약속의 아들, 약속의 후손, 아브라함과 같은 복의 자리에 세워주신 자라고 하는 이 관계를 그 무엇으로도 깨뜨리고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 이 신앙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달라져야 하는 것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것들이 다른 수단이나 조건을 동원하여서 가늠하고 앞뒤를 따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 어떠한 결정과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의지를 드러내게 하는가, 나 스스로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실패고 실수고 절망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그것으로 쓰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게 만드신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죠. 하나님 또 이 일을 하시는데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하여서 수없이 지금 말씀을 반복하여 살펴보고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확인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잘못, 아브라함의 잘못으로 삼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나 실패, 그것으로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으십니다. 이스마엘 걱정 마라, 너 아들 아니냐, 내가 큰 민족으로 만들리라 라고 하는 약속도 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에게는 그 은혜 안에 불러주신, 아무리 내가 저항하고 아무리 내가 싫다 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이상 너 내 아들이야, 내 자녀야, 내가 너 생애에 들어가서 너를 바꾸어내고야 말 거야 라고 하는 대상으로 삼으셔서 찾아오신 이상 우리는 이 약속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름을 떼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내는 하루, 내가 숨쉬는 모든 시간들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시간이고 현장입니다.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일하시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 스스로의 영광을 취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2절 말씀 저희가 보겠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신을 갖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 무엇이 우리를 끊겠습니까? 괴로움이 우리를 끊어낼 수 있습니까? 절망이 우리를 끊어낼 수 있습니까?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를 끊어낼 수 있습니까?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 무엇으로도 끊어낼 수 없고 오히려 우리 안에 그러한 모든 것조차도 훨씬 뒤덮고 남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누리게 하고 아브라함이 고백한 그 믿음을 같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어서 아브라함 같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후손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세대와 우리의 역사 속에서 추호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 안에는 그 어떠한 실패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 붙잡고 감사와 찬송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종의 자녀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로 부르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애에 찾아오셔서 마음껏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일하셔서 우리를 복된 생애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전 생애를 둘러싸고 있음을 알고 있기에 우리의 살아가는 그 현실에서 만나는 수많은 처지와 상황들을 믿음을 고백함으로 이겨내고 또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소원대로 감사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부으셨던 그 복된 자리 우리도 세워주시고 그 자리에서 영광의 주를 위하여 영광의 하나님 위하여 사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